예,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요,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말씀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8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시죠? 이분이 누구셨죠?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구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제 나오시는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하나님에게서 받으셨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 10장으로 오니까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일곱 인을 다 떼시며 말세의 구원과 심판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는 때가 왔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 때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 맹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는 모든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이 내용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다 불었고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모든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그래서 이제 펴놓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 것으로 연결해 볼수 있다는 거죠. 즉, 최후 심판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이 분명히 지체되지 않고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세상에는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8절부터 이렇게 일곱 나팔이 다 불고 말세의 심판이 이 세상에 내려지는 동안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어떠할 것인지,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불고 일곱째 나팔이 부는 사이에 11장 14절까지 긴 구절 속에 이 땅의 교회의 복된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 백성들, 예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교회는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복된 삶을 알려주시는데, 이 땅에서는 그 복된 현실이 어떻게 드러날 것이라고 하실까요? 이 땅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다스리며 이뤄가시는 말세의 심판과 구원 사역에 이 땅의 교회를 참여시켜 주시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의 복된 현실, 이 땅에서의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현실, 즉,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셨던 길을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 땅에서 받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실 그 축복이 그러면 어디에까지 가야 더 잘 증거되고 나타날까요? 순교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가 말투스라는 단어예요. 그 헬라어로. 이게 순교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순교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순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죽은 분들도 있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분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다 순교자라는 거죠.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교라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죠. 우리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또 죽어서 천국까지 가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의미의 순교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이 땅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결국은 천국의 축복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말세의 교회의 참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 예수님의 교회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님이 하시듯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든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망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저희가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길에 참여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 간절히 이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8절부터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그 교회를 대표해서 누가 나오냐 하면 사도 요한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11장으로 가면은 또 누가 나오냐면 두 증인 혹은 두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다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자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시는 말세의 구원과 심판사역에 함께 참여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시고 이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실, 이제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러니까 그 천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었죠. 그 힘센 천사. 예수님이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그래서 그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더니 그 천사께서 그 두루마리를 주시며 받아 먹으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배에서는 쓸 것이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실제로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게 돼요. 여기서 천사는 1절에 힘센 다른 천사이신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받으시고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를 이제는 사도 요한에게 주세요. 계시록 5장에 가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사도 요한이 구하는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예요? 사도 요한이 어떤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죠? 작은 두루마리예요. 작은 두루마리.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계시록 5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받으신 것은 그냥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것은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뜻과 계획들이 정말 다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안팎으로 말씀이 가득 써 있고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두루마리인데,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 중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게 하신 복음, 66권 말씀으로 알려주신 복음,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을 작은 두루마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두 가지로 나누죠. Secret will하고 revealed will. 오묘한 뜻이 있고 또 나타내신 뜻이 있잖아요. 오묘한 뜻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서 성경 66권이 그런 거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두루마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드러내 알려주시지 않은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뜻까지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루마리에는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 중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더 크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않고 내일 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다 성취해 가시고 모든 것을 우리 삶에서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도 이루어 가시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을 작은 두루마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이제 두루마리이지만 우리 사도 요한, 즉 교회에 주시는 것,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작은 두루마리라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그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교회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현실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계시록 5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떤 광경을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거기에 막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고 막 이런 것을 다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계획과 말씀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해진 인을 떼고 펴고 보고 이루실 분이 없음을 보고 하늘과 땅에 아무도 그 거기에 합당한 자가 없음을 알고 사도 요한이 크게 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구원의 뜻,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구원자가 없음을, 이 땅이나 하늘이나 없음을 보고 크게 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죠?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리를 받고 일곱 인을 떼시며 그 두루마리를 펴고 보며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세요? 누가 등장하시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에게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말 슬피 울다가 그냥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님만이 받으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그 두루마리를 교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현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와 예수님에게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고 그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두루마리를 주셨고 예수님 외에는 두루마리를 받을 자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아니 사도 요한을 대표하는 교회에 두루마리를 주시고 사도들과 교회 외에는 그 두루마리를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듯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두루마리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으로 교회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사역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교회도 보내심을 받고 복음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듯 예수님의 사역을 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스리심까지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과 사역에까지 참여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이 주신 작은 두루마리에 쓰여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Prophecy라는 단어는 앞일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prophet들이 전한 말씀이 prophecy.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 즉 성경 말씀이죠. 복음의 비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전한 것. 이것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예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따라서 교회가 선지자 사명을 받고 온 땅으로 보내어져서 복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가면 교회를 가르쳐서 두 선지자들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예언하라 하시는 것은 이제 뭐하고 연결이 돼요? 사도를 대표로 하는 이 땅의 교회가 모든 족속에게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지상명령과 같은 거죠. 이제 교회를 예수님의 삶으로 불러 예수님에게 주셨던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게 주시고 교회가 예수님처럼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디서든지 이 땅의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신실하게 복음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표 중에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이 바로 신실한 복음의 선포예요.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지상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지상명령을 주시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사도 요한을 대표로 해서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두루마리를 교회에게 주셔서 그것을 받아 먹게 하시고 입에서 꿀같이 달게 해주시고 배에서는 쓰게 해주세요. 배에서 쓰다는 것,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한 군데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이 다 교회에 주시는 지상명령인데 오늘 보면 11절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을 두루마리를 받아 먹게 하시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 쓰게 하는 현실을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으로도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인치시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두루마리를 주신 모습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성령님께 이끌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변화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외워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입에도 하나님 말씀을 담은 자들로 이제 보내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일이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 보좌 앞으로 불러 성령님을 통해 복음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로 믿음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다른 것이 있다면 구약은 주로 물론 이방 땅에도 전하게 하신 적이 있지만 주로 구약은 이스라엘로 보내 선지 사역을 하게 하셨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보내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교회가 복음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두루마리를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먹는 것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먹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받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고 먹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복음 말씀을 믿는 모습이죠. 그 믿음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성경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성경을 읽고 뭐 지식을 갖고 이것은 성경 말씀을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식을 얻는 거지.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달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말씀이 너무나 달잖아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받아 먹는 모습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을 젖을 먹는 것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가는 것으로 표현하세요. 젖을 먹는 그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가는 것까지 가라.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가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끊임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떡과 비교하시죠.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세상 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참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는 자들이 생명을 얻을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양식을 안 먹어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뭐예요? 이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데 건강하게 또 그 말씀이 있는 우리의 삶이 자라가려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죠. 더욱 풍성하게 먹어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뜻이고요. 그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그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말씀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시기를 열망하며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그것이 건강한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먹는 현실을 실제로 먹는 것으로 증거하게 하신 곳도 있죠. 성찬. 복음 말씀의 현실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표하고 인치는 떡과 포도주로 증거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받아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나누는 정말 혼인잔치처럼 완전히 하나된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복음의 현실이 성찬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마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영적인 우리의 양식이 되어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은 또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교제 없이 말씀을 아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의 죄도 비춰보며 회개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고 이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기를 열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다 교제라는 거죠. 그 교제가 정말 나를 엄청나게 갑자기 변화시키지는 않을지라도 건강한 삶에서 매일매일 자라가게 하는 일은 분명히 해요. 우리가 하루 밥 한 끼 맞먹는 거 뭐 얼마나 내 삶에 큰 차이가 있을까? 매일매일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정말 우리가 죽어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양식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더욱더욱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복음 말씀으로 나와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면 말씀을 먹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끝까지 가면 순종의 열매가 보이질 않죠. 그 말씀이 생명을 주거나 자라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 야고보서를 좀 보다가 우리가 중간에 스탑했는데요. 그 야고보서에 가면은 야고보서는 참 믿음이 뭘로 증거돼야 한다고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순종으로 증거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참 믿음을 주신 성도는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야고보서에 가면은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고 행한다. 여기까지 가야 참 믿음이라 순종하는 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말씀하시듯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삶에서 받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까지 간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관계와 교제가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은 결국에 관계와 교제 속에 순종하는 열매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요. 자기의 생명 양식이 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우리도 복음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교제 나누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뜻을 부족하지만 행하게 되고 예수님 삶에 참여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까지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세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삶으로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한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인의 원어적인 뜻은 순교자, 말투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처럼 핍박받기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삶에 참여하여 고난과 핍박까지 또 감당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예수님이 즐겁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예수님 전하는 것을 고난받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우리 사도들, 또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 뭐 사도 바울,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정말 그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까지, 천사처럼 예수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죠. 너무나 기쁘고 단 말씀과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과 죽임당함까지도 다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갔죠. 교회와 성도들, 우리를 이 부르심, 이 삶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 대우빌로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욱 복음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가 깊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받아 먹으라. 내 입에서는 달겠지만 배에서는 쓰리라. 그 말씀을 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더욱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로 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8절부터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땅의 교회의 복된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의 삶에 임하여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욱 우리 말씀을 먹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누리게 해주시고 달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온 교회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에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